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시편 1편 8편 1절에서 9절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런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 양,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기독교 고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팡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파스칼의 팡세 하면 아마 우리 모든 한국 사람들이라면 다 이름을 들어보셨을 책일 텐데, 이 팡세를 가지고 그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유, 인간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인가를 같이 좀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팡세 책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가 있다면 우리가 읽은 시편 8편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8편에 나타나 있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전능하신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모든 자연의 아름다움도 귀하지만 그 모든 자연 가운데 가장 귀한 영광스러운 인간의 모습을 찬양하는 것이 오늘 우리 읽은 시편 8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온 땅에 가득한 여호와의 이름,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온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인 가운데 제럴드 맨리 호킨스라는 시인이 쓴 God's Grandeur,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위대함, 장엄함이라는 이 글이 있는데 그 시의 첫 구절이 이렇습니다. The world is charged with the grandeur of God. 세상은 하나님의 위엄, 장엄함으로 가득 차 오릅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위엄으로 가득 차 오른다. 사실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세상은 너무나 어두워져 있고 심지어 세상은 어그러져 있고 정의가 세상을 지배하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라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 만물은 다 하나님의 God's grandeur,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오른다. 오늘 시편 8편 기자가 하는 말, 다윗이 하는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러니 이 시인은, 다윗은 지금 온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은 저 하늘의 태양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돌멩이 하나, 이름 모를 길가의 풀포기 하나, 새소리 하나, 나무 하나,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있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그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피조물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제각기 찬양을 한다는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두고 그 자연 만물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신이 그 속에 있다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런 걸 두고 우리가 부르기를 범신론이라고 부릅니다. 범 모든 곳에 신이 있다는 팬테이즘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개혁교회는 그렇게 부르진 않죠. 우리는 그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것이고 신이 그 안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에 애굽 신화 같은 경우는 뭐 돌도 숨기고 달도 숨기고 해도 숨기고 개구리도 숨기고 이렇게 만물을 숨기는 신이 있다고 말하지만 우린 그것이 아니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찬양을 하고 있는가? 우리 윌리엄 블레이크가 쓴 글 하나 보시겠습니까? To see a world in a grain of sand. 모래알 하나에도 to see a world. 세상을 바라보고 and a heaven in a wildflower. 들꽃 한 송이에도 하늘을 바라봅니다. 아, 물론 시인이 하는 고백이지만 어떻게 이런 시를 쓸 수 있을까요? 모래알 하나의 우주를 세상을 보고 들꽃 하나의 하늘을 본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모래알 하나를 보면서도 세상을 본다. 이 모래알 누가 만드신 겁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 모래알 하나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 하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보기에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심지어 들국화 하나를 보면서도 우주를 바라보는 들국화 들어본 이름 기억납니까? 솔로몬이 입은 모든 용화로도 저 들국화 하나만 못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만물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자연, 우리가 감히 눈을 뜨고 5초도 바라보기 어려운 태양을 지으신 하나님, 무수한 달들, 아름다운 별들을 지으신 하나님, 그 천지 만물을 가만히 찬양하다가 다윗은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와 젖먹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여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 말씀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탄의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 누구를 세우시는가? 강한 군사나 왕을 세우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심이여.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세워서 원수와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물리신다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죠. 하나님이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사탄을 물리치시는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린아이와 젖먹이라고 말하면 힘의 상징이 아니고 힘이 없는 자의 상징입니다. 젖먹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린아이와 젖먹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딱 하나입니다.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 어린아이와 젖먹이들로 말미암아 오히려 원수와 보복자를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뭔가 좀 보이지 않습니까?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오늘 바로 어린아이와 젖먹이 같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 역사하신다는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을 또 조금 더 깊이 묵상을 하다 보면 보이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에 보이십니까? 사탄의 세력, 죽음의 세력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실 뜬득뜸으로 보냈습니까? 사람들 메시아가 오면 강한 군사의 이름으로 왕의 이름을 오리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세상에 오실 때는 전혀 뜻밖이었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날 곳도 없어서 말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대했던 그 메시아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율법사들, 그 찬란한 영광의 몸을 입고 로마를 그냥 순식간에 없애버릴 그 왕을 기대했는데 이분은 전혀 그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기에는 너무나 미천하게 보이는.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구약에도 신약에도 다 마찬가지죠. 누구의 힘으로입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하는, 마치 어린아이와 젖먹이처럼 무기력한 이 예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십자가 위에서 뛰어내려라고 조롱할 때 뛰어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죠. 그러나 주님은 마치 어린아이와 젖 먹이의 모습처럼 너무나 힘없이 비참하게 죽어가신 예수, 그 어린아이 같은 예수의 모습을 통해서 원수와 보복자들을 이기신, 잠잠케 하신 우리 하나님이라고 노래를 하는 겁니다. 아, 다윗이 이런 비밀을 보았다는 것은 정말 놀랍죠. 우리는 오늘날 신약까지 읽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찬란한 왕의 이름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목수의 아들, 연약한 우리의 친구로 온다라는 것을 신약을 읽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구약 사람들은 그러지가 않았습니다. 모세의 아들 다윗의 혈통으로 온다면 당연히 왕권을 가지고 온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 다윗이 지금 메시아를 기록하기를 오히려 연약하고 어린아이 같은 이런 모습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의존함으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 파스칼의 중요한 그 판세의 가장 핵심 메시지가 하나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 한번 볼까요? 인간은 자연에서 가장 약한 갈대일 뿐이다. 그래요. Man is but a reed, 갈대에 불과한데 the most feeble, the weakest, 가장 연약한 갈대일 뿐이다. But, 그러나 he is a thinking reed, 그러나 그는 생각하는 갈대다. 우리가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 매번이나 들어본 이 한마디입니다. His man is a thinking reed.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는 한마디. 자, 인간이 생각하는 갈대, 인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우리 그 다음 말씀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 천지 창조를 말하는 거죠.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그 천지 만물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지금 다윗이 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보고 달을 보고 별들을 보다가 너무나 찬란한 저 우주의 영광스러움을 보다가 가만히 보다가 그 깊이에 깊이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다윗의 눈이 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묵상하다가 자기 자신을 보기를 시작했어요.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누구에게 주께서 저를 굳고 돌보시나이까. 이 갑자기 이게 대자연을 바라보다가 지금 다윗의 눈이 어디에 꽂히는 겁니까? 인간에게 꽂히는 거예요. 너무나 사람은 연약하고 미약하고 어린아이 같은 존재인데 사람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죠? 3절에 보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인간을 생각하시며 인자가 누구이길래 주께서 저를 돌보시나이까. 지금 우주 만물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까? 인간이, 사람이 누구이길래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기억하시고 돌아보시나이까. 지금 파스칼이 인간이 얼마나 위대함을 이야기할 때 그 근거가 단순한 만물의 영장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가장 고귀한 인간의 모습을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 거죠. 그 파스칼의 생각하는 갈대는 조금 이따 또 다루도록 하고, 이렇게 인간의 위대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시 중에 하나가 존 밀턴의 신락원 Paradise Lost라는 시입니다. 그 가운데 나오는 한 구절 보시겠습니까? He, 이때 He라는 것은 인간을 말합니다. 그는, 물론 여기서는 아담을 두고 말하는 거죠. 뒤에서 나중에 보면 우리 사람을 두고 말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Shall rise, 인간은 타락을 했지만 그러나 다시금 일어나게 될 것이다. By merit more than angels can attain, 어떤 천사들보다도 훨씬 더 찬란한 영광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광, 공로라는 것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소중하게 만드시고 예수의 그 피값으로 산 그 공로로 우리는 일어날 텐데, 누구보다 더 뛰어나게 일어난답니까? 천사들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존재로 우리를 이렇게 세운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 말씀을 우리 한번 5절 한번 볼까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래요, 아담,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아, 우리 사람을 하나님에게 비유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때 물론 그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모두 믿는 사람들이지만 시편의 당시의 현장으로 보면 그라는 것은 아담을 두고 말하는 거겠죠. 인간 창조를 지금 말하는 거니까 아담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웠습니다. 이런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말에는 지금 이렇게 저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라고 번역을 해놓았지만 이전의 성경을 보면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라고 번역을 해놓았어요. 이 성경 필사자들이 감히 인간을 하나님보다라는 말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감히 하나님께 비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전 성경 번역을 보면 저를 인간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라고 번역을 해놓았는데, 천사보다 못하게 한 게 아니라 천사보다 훨씬 더 뛰어난 존재를 우리를 만든 거죠. 그 존 밀턴이 제대로 본 거예요. 인간은 천사들이 The angels can attain, 천사들이 이루시는 모든 것보다도 far better, 훨씬 더 뛰어난 그 영광스러움으로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것, 이게 아담의, 우리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사람이 비록 타락은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는 천사와 동급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천사가 아무리 뛰어나도 모든 건 다 피조물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만든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라는 것. 그런데 오늘날 타락하고 난 다음에 인간의 모습은 전혀 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무너져 버리게 되었고 어둠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사라져 버린 이런 우리의 모습, 이런 무너져 버린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을 하셨을까요? 오늘 시편 8편의 말씀을 신약에 넘어가게 되면 히브리서 말씀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에게 새로운 눈으로 소개하는 게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나 누구인가 어디서 증언하여 이르기를. 이 어디서가 어디인가요? 바로 신약 우리 시편의 8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누구인가가, 그러나 다윗이 어디서, 시편 8편에서 증언하여 말하기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렇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사람이 누구이길래 그를 생각하고 인자가 무엇이길래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때 인자는 아담이라고 했죠. 오늘날 말하면 우리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저를, 아담을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이때는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천사로 다시 나오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아까 우리 보았던 그 말씀이죠. 그럼 8절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제는 아담을 이야기했는데 이제 갑자기 어조가 달라졌어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시편에도 보면 이 말씀이 나오죠.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그렇죠, 우리 인간을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네, 모든 만물이 처음에는 다 인간을 복종했죠. 그러나 타락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복종하게 하셨은즉 하나님이 본래, 그러나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는데, 지금 타락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인간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네, 이게 이제 타락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죠. 심지어 해일함은 들여다치며 쓰나미가 들여다치며 수십만 명이 죽기도 하고 일사병으로 죽기도 하고 추워서 죽기도 하고, 본래 이런 게 아닌 겁니다. 사자가 사람을 잡아먹기도 하고, 본래 천국의 모습은 인간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시기였는데 이게 이 생태계가 무너져버린 거죠. 왜 그렇습니까? 타락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 아까 구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래요? 그 전에 말씀,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십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 우리가 바로 알겠죠.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자, 아담이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누가 회복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금 회복을 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존귀와 영광의 관을 씌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우리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죠. 정리하면 아담을 그렇게 지으셨는데 타락하고 무너지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오셔서 주님께서 아담이 지키지 못한 걸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금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 아담과 같은 존재로 회복하셨는데 이제는 아담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뛰어난 존재로 회복을 시키셨다는 겁니다. 아직 우리가 죄 속에 살기 때문에 그것이 완성된 것은 아니고 이제는 언젠가 천국에 이르게 되면 그때는 훨씬 더 뛰어난 존재로 완성이 되겠죠. 오늘 바로 밀턴이 그것을 보고 그분은 시인이지만 정말 놀라운 지력을 가진 거죠. 인간을 천사가 도달하신 것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것으로 만드신 우리 하나님. 자, 지금도 우리 오늘 시편 8편 말씀을 보면서 이런 시편 8편의 한 말씀이 세상에 수많은 시인들뿐만 아니라 가장 뛰어난 책도 탄생을 시켰는데 그 탄생시킨 팡세에 대해서 잠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팡세를 가지고 변화된 한 사람이 있는데 C.S. 루이스입니다. 그가 한 말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회심 전에 C.S. 루이스는 우리가 자주 설교에도 또 여러분들도 많이 읽은 책이죠. 옥스퍼드 대학교 그리고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고전문학, 영문학 교수로 오랜 세월을 보내셨고 그분은 본래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그러니 믿지 않는 일반 사람들, 이성적인 사람,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에게 가장 성경을 바르게 가르친 사람이 루이스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Mere Christianity,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은 방송에서 한 내용을 묶은 책이 우리에게 지금도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책입니다. 회심 전에 팡세를 읽으면서 신은 그저 개념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실제였다. 굉장히 실감나죠. 신은 많은 사람은 그저 컨셉트로 머릿속에 있는 존재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실제였다. 와, 이게 여러분 다가옵니까?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도 신에 대해서 거부는 하지만 그러나 뭔가 마음속에 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있다면 이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는, 사람을 애써 거부하고 있지만 거부한다고 신 존재가 사라지는 게 아니죠. 왜 그래요?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만한 그 무엇을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핑계치 못할 것이라고. 우리는 계속 핑계하며 하나님을 거부하지만 그러나 핑계치 못할 뭔가가 우리 속에 심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 양심을 바라볼 때, 또 하나가 세상 만물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 알게 하셨나니, 그게 오늘 시편 8편에서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 모든 만물이 찬양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때도 저 아름다운 숲은, 새들은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인간의 위대함, 인간의 그 모습을 팡세가 되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인간의 위대함을, 우리 인간을 약한 갈대이지만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다. 팡세가, 이 파스칼이 팡세에서 가장 강조하는 한마디는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은 가장 연약한 존재, 어린아이 젖먹이 같은 연약한 존재인데, 그렇죠, 사자와 싸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 바다와 파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허무 속으로, 죽음으로 불안해하고 실존적 허무로 다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뛰어나고 강력하다 해도 사실 자기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존재 아닙니까? 어제보다 오늘 우리의 삶은 하루 줄어들었고 이 삶이 10년이 지나고 30년 눈 깜빡할 새 지나고 나면 결국에는 죽음이라는 그 어둠 속으로 우리는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는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존재론적인 불안을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존재 끝에 찬란은 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은 사멸에 가고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결국에는 죽음의 두려움과 결국에는 죽음뿐 아니라 현재 실존적 허무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인간이 그렇게 위대한 존재인가? 인간은 약한 갈대 같지만 사유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존재라는 겁니다. 시편 말씀의 인간의 모습을, 인간은 그날의 풀과 같고 그날의 풀,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고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러분 그렇죠. 아침에 차를 몰고 오다 보면 지금 들에 건초돔이 세우는 거 보시잖아요. 그 무수한 풀도 지나오라면 다 흔적듯이 사라지는데,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인간은 가장 연약한 존재이지만, 풀처럼 사라질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위대한 역사는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다는 거죠.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를 조금씩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은 사고가 사라지는 이런 시대, 깊은 사고가 요구되는 시대를 하시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나이키의 문구 하나 기억납니까? Just do it. 그냥 하라고. 실천하고 그냥 뛰어달라고. 이 말은 굉장히 프래그매틱한 우리에게 이 계측자적인 정신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 Just do it이라는 이 말이 성경적으로 바라보면 굉장히 조심해야 될 말이죠. 우리는 Just do it 하면 안 됩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We have to ask if it's God's will. 하나님의 뜻인지를 물어보고 난 다음에 And obey it.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죠, 그죠?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죠. 생각의 무게가 티끌 같은 이런 시대에 고난과 품 속에 놓인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살고, 하나님은 이성적 사유로 알 수 없는 분인데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 이런 사유를 하게 만드는 책이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파스칼의 방세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방세 영문으로, 원래 프렌치로 쓰여진 것을 영문으로 번역한 사람이 크라일샤이머라는 사람인데, 그분의 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불안하고 초조한 신경증, 오만한 지성주의, 경박한 물질주의, 그럼 이게 지금 현대인의 모습 아닙니까? 이기심, 공격성, 이런 일상이 사라진다면, 이런 게 사라진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겠어요. 그제야 파스칼의 글을 찾는 독자가 줄어들 것이다. 그렇죠. 이게 없다면 파스칼의 방세는 아마 훨씬 더 적게 읽혀지겠죠. 그때까지 방세는 누구나 절감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변덕, 권태, 불안이라는 인간의 현실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숱한 사람들을 사로잡고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 변덕스러운 권태, 불안, 즉 권태와 불안이라는 것, 저걸 가지고 하이데거의 철학이 나오고 인간 이해를 다 권태로움이라는 것, 앙스트, 이 불안감이라는 것, 우리 속에 있는 이 불안감이라는 것은 가장 미 속에 하나님이 없을 때 생겨나는 원초적인 것이기 때문에 벗어날 길이 없는 거죠. 벗어나려고 사람들은 그게 도덕 원리를 만들고 철학을 만들고 초인회라는 종교를 만들어내는데 그걸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인간 세계가 점점 산업주의, 물질주의 추구하고 추구하고 끝에 가게 되면 결국에는 권태로움이라는 것, 이게 이제 부조리에 들어가서 그냥 여러분 기억납니까? 까미가 쓴 이방인의 책 보면 사람을 죽인 모습이 나옵니다. 왜 죽였냐고 할 때 기억나요? 그 유명한 구절, 태양이 너무나 밝았고 내 속에 눈 안으로 땀이 들어왔고 사람을 죽였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이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권태로움, 모든 것도 다 실증나버리는, 왜 그렇습니까? 의미가 없는 인간의 모습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한 단어가 저 권태로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오늘 팡세가 그 나중에 그 얘기를 해요. 부지런해야 된다고. 이 권태로움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을 때, 권태로움은 게으름이 아니고 의미 없음입니다. 허무감이 우리에게 권태로움을 주는데, 의미가 있는 사람은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그렇다면 파스칼의 좀 구체적으로 그의 책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의 일대기를 한번 보시면, 1623년, 약 400년 전에 태어났고, 프랑스의 오베르뉴 클레르몽에서 태어났고, 누나 빌레르트는 그보다 1620년 태어나고 3살 위에 태어났습니다. 동생은 2살 아래 자클린이 출생을 했는데, 3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재혼을 하지 않고 파리로 이사를 합니다. 본래 아버지께서 세무무관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도 본래 수학에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는 수학과 기하학을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8살 때, 1635년 12살 때 유클리드 제32명제를 풀고, 제가 유클리드 32명제 이 말을 많이 쓰는데 이게 뭔가 하고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연구를 해보니까, 유클리드의 많은 그 문제들 가운데 아주 특별한 문제가 32명제라고 하는데 그걸 풀어내었다는 겁니다. 14살 때부터는 당대 최고 과학자들 모임인 메르센 아카데미에 출입을 했는데, 이 말은 최고 뛰어난 한림원 같은 최고 뛰어난 곳에 가서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그런 세계 천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것은 19세기 때 계산기를 발명하여 오늘날의 컴퓨터의 기초가 된, 요즘 컴퓨터를 집에 안 두고 매일 들여다보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 컴퓨터로 말미암아 지금 아이폰 세대까지 완전히 세상에 AI 시대까지 넘어오고 있는데, 그걸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파스칼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니, 파스칼은 철학자고 그렇게 과학자인데 오늘날 AI 시대의 원조입니까? 예, 그래요. 그는 신학자요, 또 뛰어난 문학가요, 철학자였지만 정말 세계 천재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1260년에 원추 곡선론을 발표해서 데카르트를 놀라게 한, 데카르트가 세계의 또 한 철학자 아닙니까? 수학, 물리학, 문학, 신학 모든 분야에 놀란 업적을 이루었는데, 근대 확률 창시, 또 파스칼의 원리 뭐 이런 것들을 다 창시한 사람인데, 중요한 단어는 저 단어입니다. 천재라는 말. 천재라는 말이 이때부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 세계의 천재라고 할 때 그 천재의 시초가 우리가 알고 있는 파스칼이었습니다. 이런 천재가, 여러분 사람들은 과학자나 수학자가 되면 신을 믿기 어렵다고 다 말하잖아요. 과학을 가지고 이성적으로 논리를 가지고 접근하다 보면 성경은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인데 어떻게 저는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것인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사의 최고의 과학자들의 90% 이상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저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을까? 최고의 금세기에 뛰어난 천재 과학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는지 그 회심 과정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1946년에 1차 회심을 하는데, 아버지 누나 질베르트가 개종을 하게 되고, 와, 1946년이 아니고 300년을 뛰어넘어 버렸네요. 1646년도 여동생 자클린의 깊은 신앙생활. 이때 회심이라는 말은 다 가톨릭에서 개신교로 회심했다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1654년에는 하나님을 극적으로 체험하는 이 회심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우리에게 잘 알려진 파스칼의 회심이라는 요 표현입니다. 요거는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59년에 영구에 너무, 다시 돌아가서 앞으로, 영구에 너무 몰두해서 건강이 악화되고 39살에 세상을 떠나버린, 아,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세계 천재가 조금 더 살았다면 너무나 위대한 세상을 숨기는 사람들, 세상을 숨기는 일들이 나왔을 텐데, 세상에 정말 천재로서 빨리 돌아가심으로 너무 안타까운 사람이 파스칼과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1670년도에는 평소 때 쓴 글, 돌아가신 이후에 팡세 초반본에 출간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팡세라는 것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사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글을 묶어서 나온 게 이 팡세라는 책입니다. 파스칼의 회심 아까 잠시 보았는데, 그 회심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아까 1654년이라 했는데 11월 23일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 사이에 2시간 동안 파스칼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데,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 향해서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처럼 하나 되게 하소서 기도문을 읽다가 온 방에 가득한 그리스도의 임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파스칼은 이때 체험을 양피지에 기록하여 죽을 때까지 몸에 지니고 다녔고, 그 기록한 것이 죽은 후에 그의 몸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은혜의 해 1654년,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기억납니까? 창세기 때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역사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는 고백이죠. 그 하나님은 철학자, 지식인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인도자에 대한 완전한 순종, 이 땅에서 잠시 고난을 받고 영원히 누리는 기쁨, 주의 말씀을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 그가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이 양피지에 적어서 알려지기로는 그의 옷에 꿰매고 다니다가, 옷을 갈아입으면 또 옷에 꿰매고 다니다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옷에서 그 글이 나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그때는 신앙이 없었습니다만은 기억하는 하는 게 바로 이 구절입니다. 선생님이 한 번은 이 팡세를 이야기하면서 파스칼이 그 주머니 속에 깨물고 다녔다는 그 글귀를 읽으시면서 파스칼을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돌아보니 그분이 신앙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마 신앙이 있었더라면 이 말씀이 굉장히 강력하게 다가왔을 텐데, 제 속에는 그래도 한 사람이 평생 양피지를 몸에 지니고 다녔다라는 그 기억을 아직까지 생생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파스칼이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은 물론 성경을 읽으면서 만났지만 단순한 문자의 하나님,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극적으로 찾아오시는 영적 임재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물론 지정의를 다 포함하는 거죠. 지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아는 것, 그리고 정적으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속으로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나타나도록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지정의가 동시에 합일해서 나타나는 것, 우리는 신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가장 그래도 적절한 표현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것과 조금 다른 차원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걸 기억합니까? 성경을 읽다가 묵상을 하다가가 아니라 극적으로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오셔서 직접 만나주시는, 오늘 파스칼이 체험한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강력하게 영적 임재 속으로 들어갔어. 그래서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평생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 철학자의 관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오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내겠습니다. 이런 체험을 보면서 우리도 주님 앞에 그런 우리도 주님 앞에 신앙이 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읽지만 주님, 제가 말씀을 체계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내가 체험하고 그 주님의 임재 속에 깊이 들어갈수록 도와주십시오.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가 하고 잘 깨닫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주님, 그 주님의 그 영적 임재 속으로 우리가 다 들어가게 도와주십시오. 지난주에 우리 몇몇 의원들이 우리 정치인들이 와서 예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몇 분이 고백을 해요. 목사님, 오늘 우리가 한국교회에 와서 예배하는데 정말 그 영적 임재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치인이 하는 예의의 표현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영적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보면서 언어가 다르고 상황이 다른데도 하나님의 영적 임재는 언어를 초월한 하나님의 영적 임재이겠죠.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예배하는 많은 분이 그런 첫 시간에 하나님의 영적 임재를 이야기할 때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겠죠. 우리도 예배 때마다 이런 영적 임재 속으로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실 때 그 속으로 꼭 들어간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파스칼이 남긴 중요한 구절 몇 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자연 가운데 가장 연약한 갈대에 불과하다. 우리가 늘 하는 한마디입니다. 그러나 그는 thinking reed, 생각하는 갈대다. 인간이 연약하면 이렇게 말해요. 인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 우주가 무장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한 방울의 수증기, 한 방울의 물로도 인간은 죽일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주가 인간을 박살낸다 해도 인간은 그를 죽이는 어떤 것보다도 더 고귀하다. 왜 그래요? 인간은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우주가 자기보다 우월하다는 것도 알다. 인간은 연약하지만 우주가 자기보다 우월하다는 것도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주는 아무것도 모른다. 와, 이게 얼마나 위대한 한마디입니까? 여러분, 저 하늘의 태양도 온 천지 만물, 하나님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만물 주여 손가락으로 지으신 하늘의 태양 모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 앞에 인간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이 무엇이길래 쉽겠어 나를 생각하시며, 이게 시편 8편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파스칼이 하는 말이에요. 맞아요. 인간은 가장 연약하고 사람이 무엇이길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그러나 인간의 뛰어남은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인간의 존엄은 생각에 존재한다. 그러니 올바른 사유에 힘쓰자. 이것이 도덕의 원리다. 올바른 사유, 생각하자는 거죠. Just do it이 아니라 생각이 사라진 티끌 같은 시대가 아니고 사유하며 살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물론 믿는 겁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굴을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그냥 사유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유할 수 있는 위대한 힘을 인간에게만 주기 때문입니다. 데카르트와 한번 비교해서 해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올 것 같은데, 데카르트가 이 파스칼을 보면서 너무너무 놀랬던 구절을 아까 잠시 보셨잖아요. 데카르트가 했던 유명한 명제가 하나 있죠.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고깃도 에르고 숨이라는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이 있습니다. I think,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고깃도 에르고 숨, 나는 생각하니까 난 존재한다. 이 데카르트의 철학을 여러분들도 예전에 학교 다니면서 좀 들어보셨겠습니다만은 모든 걸 회의하는, 모든 걸 의심해보는, 모든 것들을 다 의심하면서 사물의 사상에 접근하는데 하나 의심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게, 그게 뭘까요?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는 사실 자체라는 데. 그래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보면,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생각하고 있는 나의 존재는 부정할 수 없다라는, 그건 어떻게 회의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파스칼이 하는 표현이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귀하다. 아, 제가 한번 써본 말인데 너무 멋진 말 같아요. 나는 생각하는 내가 존재하는 것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명제가 아닌데,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하다는 거. 왜 그럴까요? 인간은 생각함으로, 묵상함으로, 그려봄으로 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물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사람에게 생각할 수 있는 뭔가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여타의 동물과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과 전혀 다른 존재잖아요. 모든 걸 체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인간에게 생각할 수 있는, 사유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것은 그 고귀한 걸 가지고 진짜 고귀함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라는 거죠. 우리 생각하는 갈 때 한번 보실까요? 나는 공간을 통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생각의 다스림을 통해 나의 존엄성을 추구해야 된다. 생각하며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토지 소유하는 것으로 어떤 이득도 누릴 수는 없을 것이다. 토지 소유라는 것, 오늘날은 아마 토지란 말보다도 뭐 주식을 소유하는 것보다 이렇게 썼겠죠. 당시 때는 이게 물질의 개념이 토지와 많이 관련이 되기 때문에 토지 소유한다고 어떤 이득도 누릴 수 없을 것이다. 이득을 누릴 수 있는 게 많이 있을 겁니다, 그죠? 아닌데라고 하겠지만, 그러나 그걸로 진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공간을 통해서라면 우주는 나를 하나의 원자처럼 포괄하고 집어삼킨다 그래요. 이게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공간을 내가 소유한다면 우주라는 거는 상상할 수 없는 저 무수한 우주는 내가 아무리 한 나라를 소유한다 해도 나를 하나의 원자, 보이지도 않는 원자처럼 나를 완전히 포괄시켜버리고 집어삼킬 것이다. 그래요. 공간 싸움, 땅 싸움을 해가지고는 저 우주에 우리가 무슨 티끌 같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공간이 아니라 생각함으로써 나는 세계를 오히려 지배한다는 겁니다. 와, 정말 멋진 표현 아닙니까? 이게 좀 멋지게 철학적으로 썼는데 좀 아주 땅 위에 내려와서 너무나 실감나게 표현한다면, 나는 이 땅에 수많은 땅을 소유한다고, 땅 부자가 다 된다고, 재산을 다 누린다 하더라도 저 우주에 비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100에이크의 땅은 아무것도 아니고 원자 같은 존재인데, 그에 아니라 나는 생각함으로 우주보다도 더 큰 존재라는 것, 이게 인간의 뛰어난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8편에서 말하고 있는 다윗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자가, 우주보다 미약한 인자를 생각하시며 주께서를 돌아 보시나이까. 너무나 사람을 고귀하게 만드신 하나님.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간이 존재한다. 이 표현은 저도 설교에서 인용하고 우리 많은 설교자들이나 사람들 인용하는 그 팡세에 나오는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간이 존재한다. 스스로 죄인이라고 느끼는 인간, 스스로 의인이라고 느끼는 죄인, 스스로 죄인이라고 느끼는 의인,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는 죄인. 그렇죠. 내가 죄인이라고 느끼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 의의를 주장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평생 죄인으로 끝이 나는 거죠.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스스로 의인된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하나님 감사하나이다. 저 세리처럼 만들지 않아서 감사하나이다. 스스로 의인이라 여기는 저 바리새인은 죄인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늘 향해서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기는 세리는 하나님께서를 의인이라고 인쳐 주시는 겁니다. 맨 밑에 자기 인생을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불행하다. 알 수 없다고 확신하고 모르는 것이 예제라고 떠올리는 사람은 더욱더 불행하다. 그래요. 제가 늘 강조하는 두 마디,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 목회자들이나 장로님들에게 늘 강조하는 두 마디가 이 마디입니다. 의미와 즐거움, 의미와 기쁨. 우린 땅 위에 사는 삶이, 아까 보셨잖아요, 존재의 그 한계, 결국에는 죽음으로 허물로 끝나는 이 땅의 삶을 다 펼쳐놨을 때 의미가 어디였는가? 그러니 부조리의 신학이 나오고 불합리한 인간을 세상을 원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의미를 발견하는, 그러면 거기에서 희열을 찾는, 그래서 매일의 삶이 의미가 있고 기쁨이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존재가,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다른 세상 사람들이 찾는 의미라는 것은 결국에는 죽음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 웃음소리는 끝날 날이 눈앞에 하루하루도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루하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끝나는 그 순간에는 가장 희열찬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아, 이성보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 이것은 철학자들이, 과학자들이 하는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성보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나간다는 것. 기적을 믿지 않으면서 이성적으로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죠.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기적을 못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성경에 기적을 떼어내버리는데 그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이성이 아니라 영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영감이란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진짜 기독교인은 아주 적습니다. 믿는 자는 많지만 미신으로 믿고 있다. 참 돌아봐야 될 말이죠.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가? 네, 이게 이제 아까 우리의 모든 삶이 권태로 넘어가버리는 세상 속에 오늘 파스칼이 진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던져주는 한마디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 당신의 인생에 오직 하나의 의미, 신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짧고 제한된 시간 속에서 이게 허무와 죽음의 세상 아닙니까? 이 짧고 제한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세상 속에서 하고 있는가 아닌가에 달려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가 돌아보라. 네, 그냥 일반적으로 열심히 사세요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죽음과 허물로 끝나는 땅 위의 삶인데 그 안에서 의미를 정말 발견했기 때문에 이제는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살아내는 이 삶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하고 있는, 어쩌면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다음으로 파스칼을 가지고 알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습관은 뭐라고 말하죠? 제2의 천성이다. 이 말 많이 들어봤죠? 그게 파스칼이 방세해서 한 말입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Habit is a second nature 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죠? 자,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습관은 본성을 흉내내고 본성을 지배하며 심지어 본성 그 자체를 창조까지 한다. 와, 이게 얼마나 무섭고 중요한 말입니까? 습관, 우리는 습관이라는 말을 약간 부정적인 표현으로 하기도 하죠. 왜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제2의 천성, 천성은 여러분 nature, 하나님이 주신 천성은 바뀌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가 습관을 들이다 보면 그것이 마치 천성처럼 우리 몸에 배인다는 거예요. 운동을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 만보를 걷는 사람이 한 일주일 정도 한다고 이게 형성되는 게 아니죠. 세 달을 만보를 걷게 되면 그 다음에는 자동은 아니에요. 그러나 습관이 붙으면 그게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뭐 1만 시간의 법칙이라든가 요즘 이런 책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자,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신앙을 뭐라고 말합니까? 습관이라고 말해요. 아, 여러분 이 말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신앙은 습관이다. 습관이 성품을 만들고 삶을 지배한다. 습관에 대한 은혜의 통로. 제가 이 제2의 천생애란 말을 가지고 신앙으로 한번 연결시켜본 단어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한두 번 하나님을 향한 결단이 아니고 매일 주님 앞에 살아내려고 하는 루틴이 묶어지고 묶어지면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 그것이 좀 더 나아가게 되면 천성같이 되는, 천성처럼 네이처가 되는, 물론 완전한 네이처가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신앙도 습관이다. 여러분 새벽기도 습관 한번 들어보셨나요? 한두 번 나오고 한두 번 은혜 받고 나올 정도가 아니고 그것이 내 매일의 삶의 루틴이 되어버리면 신앙이 습관이란 말은 긍정적 의미에서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 습관화된 은혜의 통로. 그래서 인생은 어떤 결심을 하는 것보다 어떤 습관을 가지느냐로 결정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아, 예전에 원래 우리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들이 휴가를 가실 때 한 목사님이 휴가 중인데도 새벽기도를 나온 거예요. 제가 아니 오늘 휴가인데 왜 이렇게 새벽기도를 나왔냐고 물었더니 아, 참 가슴 울리는 한마디를 했어요. 목사님 일어나 보니 새벽이고 일어나 보니 새벽이라서 교회를 나왔어요. 매일 새벽기도가 습관이 된 사람에게서 나오는 한마디였습니다. 그냥 휴가면 좀 쉴만할 텐데 일어나 보니 새벽이었어요. 신앙이 습관이라는 것 한번 여러분 좋은 의미에서 습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배에 15분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오늘 말씀이 무엇인지 미리 와서 성경 말씀을 읽어보고 있는가? 오늘 목사님 설교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잠시 주님 앞에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부으시고 기도를 하고 있는가? 오늘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도 있을 텐데 주님 오늘 그가 예수님을 꼭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누군가는 어쩌면 마지막 예배도 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많은 성도님들이 여드름 돌아가세요.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예배가 되는 거죠. 주님 오늘 그 귀한 분이 다시 힘을 얻어서 한 주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을 듣되 말씀이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임재 속으로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예배 당 문을 나서면서는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내가 뭘 하나 실천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습관이 되어버린 사람, 그게 신앙의 연장이 되고 연장이 되면 그게 매일의 삶이 되는 겁니다. 직장을 출근할 때 5분 빨리 10분 빨리 가서 내가 잠시 앉아서 우리 직장 동료를 위해서 기도해 보아야 되겠다. 들어올 때 밝은 모습으로 먼저 굿모닝이라고 웃음 지으면서 인사해 보아야 되겠다. 집으로 들어서는 순간 피곤한 몸을 들고 들었지만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너무나 행복하게 밝게 개선장군처럼 인사를 해봐야겠다. 하루 잠들기 전에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알고 때로는 모르고 때로는 언어로 눈빛으로 삶으로 주님을 섭섭하게 하고 누구를 소원하겠다면 주님 용서하시고 그 마음을 잘 풀 평안을 주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하, 주님 한날을 주셨군요. 의미, 기쁨이 있는 하루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평소에 습관이 된 사람은 그 습관이 우리의 삶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을 떠나는 순간까지 우리의 삶 자체가 습관을 넘어서 마치 second nature, 천성이 되는 것처럼 되게 될 것입니다. 400년 전에 오늘 파스칼이 남긴 방세라는 책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가장 과학자요, 가장 뛰어난 천재요, 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사유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남긴 한마디였습니다. 오늘 제가 다루진 않았지만 파스칼이 했던 유명한 내기 논쟁이 하나 있어요.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내기 논쟁. 자, 이분은 수학자잖아요. 수학자로서 내기를 하자는 겁니다. 자, 무슨 내기를 하는가? 신이 있다 없다 내기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반 사람들은 몰라요. 이성적으로도 모릅니다. 자, 있다고 해도 되고 없다고 해도 되는데 신이 있다 없다 내기에서는 있다의 내기를 걸라. 무조건 얻는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신이 없어도 잃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Nothing to lose예요. 신이 없다 한들 내가 잃어볼 것이 무엇인가. 그러나 신이 있다면 우리는 천하를, 인생을 얻는 것이다. 왜냐하면 신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기쁨이 있고 이 땅을 떠난 날이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기 때문에 왜 없다라는 것에 그러느냐? 있다는데 그래야지. 수학자가 하는 말이지만 정말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아니 그럴듯한 게 아니라 그래요. 그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원리입니다. 아, 팡세 보았습니다. 팡세라는 말의 의미는 계속 본 내용처럼 thought, 생각이라는 프렌치 말입니다. 생각,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인생을 생각하고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가, 그리고 의미를 주셨으니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것. 오늘 시편 8편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은 가장 연약한 존재이지만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그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매일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리고 우리의 그 습관이 마치 천성처럼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상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